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207장에 있습니다. 207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떡국을 먹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떡국을 먹는 걸 참 좋아했는데 요즘은 떡국 먹기가 참 많이 싫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드셨습니까, 떡국? 예. 갑자기 배가 좀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벨트를 좀 많이 풀었습니다. 예, 오늘은 나를 허물고 주님을 세우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 북쪽으로부터 약 48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로마 제국의 가장 전략지였습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인구 70만이라는 그런 살고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상업도시, 그러니까 항구도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의 관문이었죠. 이 나라 사람 저 나라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문화가 자율적이고 좀 개방적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그래서 이 성문화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 안디옥 지역은 고린도 지역처럼 신전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도 신전이 많았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여러분 좀 잘 알고 계시죠. 이 안디옥에도 그런 그만큼 고린도와 같은 비슷한 지역이었습니다. 신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신전들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너스 신전들이 있습니다. 비너스 신전이 있습니다. 비너스 신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랑의 비너스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음란의 신입니다. 신전의 모든 여 제사장들은 다 매춘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여행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 신전을 들리면 항상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여사제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배를 타고 오고 갈 때마다 그 비너스 신이 지켜줄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역사학자들이 로마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동성애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리 때문에 사람들이 구리 독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동성애의 문제가 아주 컸습니다. 최근 폼페이와 인근 마을에서 발견된 미술품 중에서 아주 노골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벽화라든지 땅에 어떤 그림들을 살펴보면은 남자와 여자들 성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끼리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림들을 제가 이제 인터넷을 살펴보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또 고고학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8장 19절을 말씀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거기도 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동성애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그 지역을 발굴하고 찾다 보니까 이상한 그 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녀의 뼈가 아니라 남자들의 뼈가 이렇게 같이 누워있는 뼈들이 너무 많은 것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만큼 타락했었던 것입니다. 최근 동성애를 허용한 나라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35개의 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싸우고는 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아마 허용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대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대로 말세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늘 도마에 오르는 뉴스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핫한 이야기는 강남의 버닝썬이라는 술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늘 뉴스를 틀면은 그 빅뱅, SM그룹의 빅뱅이라는 그룹 중에서 어떤 그 청년이 문제를 저지르죠.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버닝썬이라는 술집에서 1천만 원에서 만수르 세트라고 해가지고 1억 이상을 호가하는 그런 술들이 팔리고 합니다. 하룻밤에 그 술값으로 다 지불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마약까지 그들이 하는 것을 봅니다. 소위 뭐 물뽕이라고 하는 물에 타서 마시는 마약까지 그들을 마시면서 누가 힘이 더 센지,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잘 나가는지 그것을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계속 뉴스에 그것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질세라 정치인들은 누가 더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누가 더 힘이 센지, 여당은 어떻게 하면 야당의 공격을 막아낼까, 야당은 어떻게 하면 여당을 더 공격해서 흠집을 잡아낼까, 계속적으로 지금 뉴스는 그런 이야기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대한민국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미치고 돌아가는 현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계와 안디옥 당시의 세계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미쳐가는 것도 모자라서 미쳐버린 안디옥에서 바나바라는 평신도에 복음의 행전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행전 11장은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 세워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바나바라든지 사도들이라든지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 11장 이후로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그 환난 이후로라고 이렇게 나오죠. 순교 이후로 뭐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간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야고보가 순교 야고보조차도 순교하기 이전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잘 모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순교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헬라 문화 쪽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안디옥의 어떤 그리스도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중에 바나바와 몇 사람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20절에는 그들을 말할 때 구레네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고 구브로라고 말합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레바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지중해 쪽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고향 사이프러스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구레네에서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구레네는 예수님 당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 예수님 힘에 겨워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지목이 됐는데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뭐 이제 여러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흑인이라는 사람도 있고 유대인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볼 때 유대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유대인이 유대 명절을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왔다가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시몬인지는 모르겠지만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 몇몇이 바나바와 함께 10명 내외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각 지역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1장의 말씀은 이 바나바와 이 전도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1절부터 18절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무할례자들, 그러니까 할례자가 아닌 무할례자들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리스도 공동체가 어떻게 무할례자들에 들어가서는 밥을 먹을 수 있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나오셨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 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 공동체 그들 모두가 유대인이라는 편견, 어떤 민족주의의 편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이 부분이 상당한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는 계속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기도 중에 환상 그 가죽 세공업자 집에 들르게 됩니다. 거기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본 보자기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내려옵니다. 보자기에 쌓여서 그 뭐 먹지 못하는 동물들이 여러 가지가 쌓여서 이렇게 뭐 어떻게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큰 보자기 환상 중에 보였겠죠. 거기에 뭐 메기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내려왔지 않겠습니까? 제가 2007년도에 이스라엘에 선교 여행을 갈 때 그 요단강을 봤습니다. 요단강에 가니까 거짓말 아니고 안 하고 정말 제 다리만한 메기들이 막 시커먼 것들이 막 다녔습니다. 정말 막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죠. 저 한국 사람들은 다 보면서 침을 꼴깍꼴깍 삼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증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보자기에 쌓여서 그런 어떤 동물들이라든지 어떤 물고기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자 백부장 고넬료가 찾아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집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안수하고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그 백부장의 집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또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은 유대주의자라는 어떤 그 신앙 안에 갇혀서 벗어나오기 힘들어했습니다. 당시에 베드로 당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또 야고보도 죽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수장으로서 담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결단을 못 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환상을 보고 그렇게는 했지만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가 얼마나 유대주의자라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11장 8절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기는 하지만은 정말 율법적으로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으로 말하자면 미물이라고 하는 것들, 말하자면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손도 대지 않았고 처가도 안 봤습니다. 그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유대인에게만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우리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생각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가장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 위까지 걸었던 사람입니다. 3년이나 함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이 수제자인 베드로와 제자들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 이방인 선교 사역을 바로 이 시점에서 바나바와 그의 무리들이 한 10명 채 내에 되는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부담을 안고서도 그렇게 전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위험하냐, 구브로라 할지라도 왜 위험하냐 하냐면, 왜 구레네라 할지라도 왜 위험하냐 하냐면, 유대인들은 다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을 부릅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 를 그 평신도 사역자들이 하고 있을 때 교회는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불러서 기도한 후에 안디옥으로 다시 파송을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그의 친구들이 전도한 것은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전한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러니까 바나바가 전한 것은 이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마 이런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처럼, 어떤 바울처럼, 그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떤 병고침을 한다든지 어떤 축기사역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바나바를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나바와 너무 관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길래 그를 통하여서 그 정말 능력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승을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 마가는 장막 사업을 했던 레위 지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막 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재료 사업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에는 항상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사를 지냅니다. 성전이 있죠. 그 성전에서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동물의 가죽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를 죽이거나 양을 죽이거나 여러 가지 동물들을 죽이게 되면 이 가죽들이 남게 됩니다. 이 가죽들을 수거해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시 재료로 다시 둔갑을씩 만들어서 파는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사도 바울도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율법적으로도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땅 외에는 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아버지는 편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축적한 돈을 가지고 사이프러스 구브로 지역을 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땅을 매입을 합니다. 구브로는 오늘날 바로 사이프러스입니다. 당시 로마의 섬 중에 3대 섬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큰 인구 50만이 살고 있는 이 섬이었습니다. 그곳이 왜 유명했냐면은 구리 광산업이 가장 성행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나바의 출생 지역이 바로 사이프러스 살라미스라는 지역입니다. 이 살라미스 지역에 구리가 그렇게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당시 광산, 이 땅을 샀다라는 것은 그곳에 땅을 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양의 돈을 번 것입니다. 그래서 구리의 영어 이름이 코퍼입니다. 코퍼인데 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이 사이프러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구리로서 아주 유명했던 지역이 바로 이 사이프러스입니다. 그만큼 이 바나바의 아버지는 유대 사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도 재력가로서 이름을 떨쳤던 사람이라고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거기서 그를 소개할 때 레위인이라고 합니다. 자, 레위인은 여러분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레위인은 제사장 직무만 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 또 관리라든지 성전의 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특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그들이 대단하게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저 출신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족 출신이죠. 베냐민이 왕족 출신이니까. 하지만 이 바나바는 레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할 때가 있었는데 레위 가족이 한번 잡혀갑니다. 그 중에 딸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 딸이 그 딸을 이 그 그 나 그 군인 한 군인이 레위인 딸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습니다. 잡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레위인은 그 군인의 칼을 다시 빼서 자기 손목을 잘라버립니다. 자, 그만큼 율법주의, 유대주의 정신으로 결속된 무리 중에서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적과 성경의 기록들을 조금씩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외조카가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장소와 오순절 다락방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아마도 마가와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어머니의 사역 이런 사역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을 때 마띠아와 바나바를 거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는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그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 나라에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레위인, 유대인의 허물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렸을 적에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한 가지 모자라는 것이 있다.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청년은 율법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데도 몰랐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그 대상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넘쳐나와서 자랑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라든지 내 상황을 고집하지 않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너무 알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는 바나바의 삶은 엄청난 삶의 터닝포인트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터닝포인트가 누구나에게나 있습니다. 구원받았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기로 결정한 그 이전부터 그는 수많은 고민에 빠져서 기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돈으로 편안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이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음성을 그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그래서 오늘날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뭔가 로열이라고 하지 않아도 돈이 많으면 로열이 되는 것입니다. 귀족이 되는 것이죠. 마치 사회가 그렇게 오늘날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립니다. 그는 수많은 시간을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땀과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도들의 발 앞에 전 재산을 내려놓을 때 이미 그는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 작정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변화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이제 요셉이 아니라 바나바가 되었습니다.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위로자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남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늘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 남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나바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립니다. 그것이 유대인이라는 핸디캡이라 할지라도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는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용감하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전도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며 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을 다시 불러 기도한 후에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안디옥은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윤리라든지 어떤 도덕이라든지 상도덕이 무너진 사회, 최악의 도시였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즐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갔던 이유는 그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파송했다 할지라도 그는 원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말씀이 그의 삶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를 위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가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헬라어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 안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건 쉬울 수 있지만은 이방 민족 안에서 들어가서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음식도 맞지 않죠. 그래서 그는 그 가기 전부터 아마 기도를 수도 없이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해서 저들에게 나아갈까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부흥이 일어나면 그냥 혼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위신도 좀 있고 뭐 좀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언급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사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의 친척을 죽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한다 그래요. 여러분 같이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사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중심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과거에 어떻게 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변화된 사울을 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찾으러 다소라는 지역까지 그 먼 길을 또 여행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소로 찾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장막업을 같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을 겁니다. 아마 장막업 쪽 하는 그런 쪽에 가서 찾아보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다 사울을 만나서 밤이 새도록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울의 마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그냥 평생을 죄인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였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런 죄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그에게 다시 예수를 전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아마 두 사람 손을 붙잡고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사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1년 동안 같이 공동목회를 시작합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사울은 은둔한 삶을 살다가 그냥 자신의 생을 마감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끝났을 줄 모릅니다. 바나바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제자들과 또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다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그도 바나바와 같이 이름이 바뀌어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시대의 획을 그어버린 한 시대의 획을 전무후무한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을 남긴 사람이 됩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무엇이 중요한 사람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지난날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나 구원을 얻자 그는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바나바가 무식해서 그렇겠습니까? 바나바가 재력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바나바가 바울보다 못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나바도 똑똑했습니다. 아주 스마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 섬기는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사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 자신을 죽이고 예수를 세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신을 허물었을 때 비로소 예수가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끊임없이 넘어뜨려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를 허물어야 비로소 예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나는 새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나를 죽이는 훈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능력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오늘 26절 말씀해 보면 인류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바나바의 섬김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섬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한 사람의 섬김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 미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